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신이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와 같은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 때가 많지만 주님은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원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그래서 얘기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응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너의 모든 그 사역을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항상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광은 부활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었고 그 영광을 이루시는 것을 아버지는 인정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땅에 엎드려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천둥 소리다. 그냥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30절이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주 비슷해요. 십자가가 왜 영광이냐 이거죠. 고난이지. 영광은 부활이 영광이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시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바로 하루 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느니여, 옷을 깔고 마카비 때 그 승리를 얘기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왕이 왔다 이거죠. 이 왕이 오시면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34절에서 얘기하던 그 우리 유대인이 물어본 율법에 있는 그리스도, 정말로 왕이 오시면 지금 있는 로마를 물러내고 다윗 왕, 영원한 왕국, 전 세계가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왕이 그런 왕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은 바로 그렇습니다. 쭉 보면 다 찾지는 않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위를 가진 왕,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얘기죠. 시편 110편 4절에서도 그 왕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9장 6절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에스겔서 37장에서도 그 왕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기다렸던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왕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높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가 있을 것이다.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로마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은 다 깨질 것이다. 그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나에게 힘이 될 그런 말씀,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그것으로 기쁘게 하고 한순간도 살아가고 일주일도 살아가고 힘든 어려운 순간에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은 싫어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지적하는 것은 싫은 겁니다. 죄인인 건 아는데요,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달라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하나의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3절에 있었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인자라는 거거든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인자를 쓸 때 보통은 대부분 다 사람의 아들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인자를 씁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인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한 것,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단계가 더 나가는데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는 다른 그런 인자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인자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인자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나옵니다.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3장,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와서 하는 일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니 그럼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도대체 누구냐. 그게 오늘 34절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는 그 노뱀이 아니라 나는 이제 빛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대답이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빛이라 이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36절 마지막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행동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자가 누구냐? 빛이라는 것이고 이 빛은 비추는 거잖아요. 숨는 게 아니에요. 빛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숨은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을 비춥니다. 그런데 못 알아본다는 것은 보는 사람이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라고 표현하는 이 떠나가서 숨으시느라라는 그 단어가 본인이 스스로 가서 어디 가서 숨바꼭질하듯이 숨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숨기워지셨더라. 이게 3인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숨겨지셨더라. 하나님이 예수를 숨기셨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숨바꼭질하듯이 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37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숨은 사람이 어떻게 표적을 행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숨긴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유대인들이 그 빛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보여줘도 눈앞에서 빛을 비춰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37절 마지막에 그를 믿지 아니하니. 첫 번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빛이 와도 숨겨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 생각나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빛이다. 빛이 비추면 그 빛을 믿어라. 그랬는데 숨겨져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질문이 이거죠. 그럼 숨겨졌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숨겨졌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의 답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한 것인데요. 38절입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왜 못 믿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사야가 전한 말이 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린 다 여기 오셨을 때 난 지금 예수를 믿어서 여기 왔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고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믿지 못한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네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아니 왜요? 난 믿어서 여기 왔는데요?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난 들었다 알았다 믿었다 근데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39절 4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못 믿게 했구나. 아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동의가 안 되세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우리를 못 믿게 했다. 아 그렇구나. 인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믿으라고 해놓고 다 감춰놓고면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렇게 했으면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믿으라고 해놓고 못 믿게 하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거죠. 강팍하게 했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그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죄인인 처로 그대로 두었다, 쉽게 우리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죄인을 그대로 두면 그냥 죄 쪽으로 계속 가니까 그걸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다. 성경에도 있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 그대로 두셨다. 뭐 나쁘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우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투가 조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꽈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눈을 멀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을 내가 너를 못 보게 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그렇게 하실 리가 있을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설마 그런 분이라고는, 아이 그건 뭔가 좀 잘못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 이성으로부터 출발한 해석입니다. 제일 많이 오해하는 해석이 뭐냐 하면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9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그릇 빚는 토기장이가 누가 어떤 그릇은 귀히도 쓰고 어떤 그릇은 뭐 나쁘게도 쓴다, 하나님 마음대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에 버리는 것, 심판에 두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맨 처음에 했던 요나의 기도할 때 요나가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요나 2장 4절에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지금 자기 상황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죽을 처지라 이거죠. 그렇게 쫓겨나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상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그냥 내가 인정하는 선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가도 결론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생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 고생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당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빨리 이겨내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죄로 인한 고난 외에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고난의 종류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죠. 고난이 있을 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 고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때도 있어요. 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서도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나를 버려! 완전히 그 아스팔트의 껌딱지가 되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고 한번 정하신 뜻을 바꾸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정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영광을 돌려야지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시란 말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한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요?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바뀌어야죠. 내 불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바꾸시면 내가 바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항상 바뀔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는데도 굉장히 어렵죠. 고난이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 닥치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옳다는 걸 보이시기 위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고 돌아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감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찾고 찾으신다는 부분이 오늘 본문 그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40절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멀게 했다고 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지? 억울하지 않나요?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이 성경에 한 곳에 나옵니다. 이것은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농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내용을 잘 아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쫓겨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까? 오늘 보면 눈을 멀게 했다 그래요. 왜?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쫓아내는 이유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어떻게? 죄인인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두 표현이 굉장히 유사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도 당연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생명나무를 보겠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것이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몸속에 퍼져서 뭐 독사가처럼 쭉 퍼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인을 쳐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씨를 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에서의 떡과 이 포도주가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쳐주시는구나. 나를 알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받았을 때 그것이 갖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먹으나 안 먹으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나무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믿음이 없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냥 교회 따라가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영원한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건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먹은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그 전주에 미리 광고라고 한 주간 동안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별로 찔려하지도 않으시네요, 이젠. 그러면 죄를 짓고 왔으면 여기대로 얘기하면 못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공로를 의지하고 먹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하여 먹었느냐 이거죠. 성찬을 알고 성찬이 갖고 있는 그 효력은 내가 누리고 싶은데 예수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예수는 안 믿는데 그 효력만은 누리고 살고 싶어서 먹게 되는 것.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먹는 거죠. 생명나무도 이 성찬과 아주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아, 순종해서 먹으면 영원히 말씀을 사는구나. 그런데 죄인인 상태에서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죄인인 상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쫓겠다, 죄를 지었으니까 쫓겨나는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지금 이사야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볼 수 없게 됐다는 것,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말씀,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 스스로 깨버렸어요. 그렇다면 깼다면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인 말이죠. 약속 어긴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돼요. 볼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런 자로서 생명나무 실계를 먹게 되면 그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아놓으신 거란 말이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생명나무 실계를 못 먹게 되어 쫓겨졌다. 그거 은혜인 것처럼 그걸 막아놓으신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깬 게 우리잖아요. 약속을 어긴 게 우리고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 그 저주 아래 있는 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은혜란 말이죠. 은혜란 말이죠. 왜 우리를 못 알아먹게 해?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격한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알똥말똥하여라요. 아직까진.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손을 든 사람이 생겼어요. 아닌데 나는 봤어요. 나는 그 빛을 봤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찌 된 건가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해라. 그래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런데 나는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42절이에요. 42절 봅시다.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43절까지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내가 지금 믿었다.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까지는 우리도 잘 갑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6장으로 가봅시다. 고쳤다고 자기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온 것 자체가 저주였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사야 10절이지만 6절, 아, 8절부터 우리 같이 봅시다. 8절부터 우리 먼저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죠.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이 안 아프세요? 전에도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소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황폐해질 때까지.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완벽하게 다 무너진 다음 조금이라도 살 소망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바로 그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완악하여져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제 그루터기가 나오고 그 그루터기가 있는 것처럼 한 알의 씨, 거룩한 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뭐였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씨가 떨어져 죽는 그 씨 얘기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희들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자이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멀었고 우리 귀가 먹었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배워서 더 충성되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과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 얘기하시잖아요. 저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면 볼 수 있을 기회도 있을 텐데 본다고 하니 저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하는 한 유대인과 조금 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황폐화되기 않은 거예요. 아직 내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것, 내 것으로 소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망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어떤 것도 조금도 남지 않고 다 싸그리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황폐하게 되고 생명조차도 내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그때 이 거룩한 씨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했을 때 빛이 비춰서 알아먹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준비하셨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지금 죽기까지 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물론 뭐 사랑하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안 믿어요. 아, 오히려 믿는 우리가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 안 믿지만 성경에 좋은 걸 내가 다 믿겠다.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아예 지들 잘났다고 하지만 지들도 똑같이 죄 짓고 살더라. 그리고 교회 잘못 지적하면 신나합니다. 아예 뭐 다 똑같은데 뭐. 자기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올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환자였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고 의사 흉내 내고 계십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요? 좀 괜찮아 보입니까? 얼마나 자기 힘대로 살기를 좋아하면 하나님 여기 세우셨겠어요. 그래야지 갠신이 네 힘을 의지하지 못하겠구나. 우리의 의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본질을 모르기에 언제나 조금만 틈만 있어도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눈을 감아버렸고 귀를 막아버렸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 안 갑니다. 아니요, 못 가는 종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믿고 나서는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믿고 나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우리가 황폐해졌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나의 자신의 생명을, 생명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져놓은 하나님이 건져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살려놨는데 그 후엔 이제 야 이제 건졌으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나한테 내가 건져놓은 것만큼 값은 해야지?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더 정성을 다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지 않겠냔 말이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구원 받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구원을 내 쪽에서 뭔가를 찾아갑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집안이 몇 대째부터 예수를 믿고 있는 집안이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나는 그 빛이 비쳤을 때 봤다. 나는 뭐 방언도 해봤고 이렇게 해서 병도 고쳐봤고 내 쪽에서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짐 받고 난 후에도 뭔가를 자꾸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못해서 불안해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사랑으로 건졌는데 뭘 해야지 우리를 영광 받아주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일단 먼저 그 건진받은 그 감격과 감사의 지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그 기쁨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은혜에 감격한 그 사랑에 감격한 찬양이 나올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뀐단 말이죠. 내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를 알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마음속 깊이 나오는 찬양과 감사 그 지점을 찾으시란 말이죠. 복음 때문에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트럼프가 주는 얼마의 돈 이것에 감격하지 마시고 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라와 이금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시는구나. 나는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지금 당장 갖고 있는 여러분의 시험과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은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빛을 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기쁨,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